욥기 35장 36장 35장이네요. 3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악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입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리석은 탓에 말이 길고 말이 많죠. 엘리후의 말이 점점 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지금 이 세 번째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흔히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옳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면 본인이 옳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마치 자기의 의로움처럼 자꾸 착각이 돼서 남을 정지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정의를 가르친다고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인간이 그런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남에게 비판적이 되기가 쉽고 남을 정지하기가 더욱 쉬워지는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욥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태도부터가 온당치 않은 것이죠.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가르친들 무슨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르치기로 작심을 했고 또 가르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고 그리고 점점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은 더 의로워지고 욥은 더 악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1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는데 원래 뜻은 그대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이냐? 낫다는 말이냐?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욥에게 비난하듯 따지듯 질문하는 까닭은 욥이 하나님께 향하여 불평을 드러놓았기 때문에 물론 그 불평이라는 게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은 탄식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듣기에는 왜 하나님께 저렇게 자꾸 대들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을 자꾸 얘기하지?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불평한다.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누가 어떤 상대방과 자꾸 얘기를 나눌 때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본인이 옳다고 하는 전제에서 상대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자꾸 불평을 얘기한다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부당하십니다. 적어도 이번에 경험하는 제가 옳습니다. 하는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가 있겠죠.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지금 욥의 불만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보상은 커녕 고난으로 되돌아온다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의로움이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만은 내가 내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너 지금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 결과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불평을 털어놓는데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참 뭐 이렇게 얘기가 아주 그냥 살벌한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이 뭐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으며 당신이 무슨 범죄를 한단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냐. 도대체 인간이 하는 게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형적인 이단적 사고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을 짓긴 했지만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 땅에 있는데 땅에서 무슨 일을 한들 하늘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나님은 방관자적인 입장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욥기 22장을 보면은 22장 2절 3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 내가 한 행동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런 간한테 무슨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걔가 뭐 대소변을 못 가리든 뭐 애가 뭐 징징대건 뭐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큰 테두리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또 몰라요. 애가 아파서 잠 못 들면 부모가 잠을 잡니까? 어릴 때 부모가 그 병든 아이를 안고 밤새 서성인 경험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그렇게 보채면은 어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잘못된 관점이란 말이에요. 범죄한들 하나님이 영향이 없다?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다는 표현이 80번도 더 나와요.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우리는 뭐 인형이 하나 망가져도 화가 나고 로봇 고장이 나서 안 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인간을 지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으신 목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서운하거나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서운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는 왜 그런 감정이 없겠냐는 것이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으며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듣지 않으시겠으며, 우리에게 이런 오감을 준 것, 감각기관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감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인간이 뭐 AI니 무슨 하는 걸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처럼 꼭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간보다 더 나은 기계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감각을 갖춘 기계를 만드는 게 꿈 아닙니까? 냄새도 맡는 것. 심지어 우리가 냄새에게 냄새를 이렇게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뭐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 면에 또 한 가지 진실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전능자적인 그런 교만함에 빠진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면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 내지는 하나님을 다루고자 하는 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협상하려 달려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은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헌신했다면 적어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은 해 주셔야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 태도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자칫하면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표정인데. 자, 하여튼 뭐 9절 이하를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사람은 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권력적인 포갑이나 억압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행동들은 이 땅에서 찾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짐승보다 참 지혜롭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셨습니까?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이런 태도는 보기가 어렵고 그저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일이 안 될 때나 겨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수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시비를 거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 답답한 데서부터 출발하지 무슨 뭐 세 살 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우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를 찾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찾고 불편하면 찾고 아프면 찾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알다가 부모가 어느 날 정말 부모란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때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마운데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뭐 그런 짓을 한들 하나님 뭐 영향이나 받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1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부르짖어봐야 응답 안 한다. 자기의 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 응답 안 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일면 맞기도 하고요. 헛된 것 아무리 하나님한테 구해봐야 하나님 결코 듣지 않는다. 전능자가 돌아볼 리가 있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수준이 차가 있다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세 살 난 아이와 80대 어른의 차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게 아닙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 요새 한 2, 3년 비행기를 못하니까 땅을 내려다 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뭐 기억이 좀 삼삼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한 2, 3만 피트나 이렇게 넘어 올라가면 뭐 집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빌딩이나 다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은 그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꼭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본다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이 스펙트럼이나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월자적인 입장 아니겠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입장.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우리는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계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에게 우리가 시간적 제약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4차원 이상의 다른 차원으로 가야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 4차원이구만.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을 가장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일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란 잘못된 이해예요. 이해를 하지 않는 멈춤의 상태가 차라리 오해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돼. 그걸 자꾸 억지로 해석하다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과 다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예요. 성경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읽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많은 책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내버려 두면 좋은데 본인의 이해라는 수준에서 자꾸 이걸 억지로 해석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부딪혀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 오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 이단들이 이 성경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3독하고 5독하고 10독하고 뭐 20독 하면 이게 이해 안 되던 게 자꾸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 이해 안 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지는 거지 일찍 오해를 해버렸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지가 교주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내가 복음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신을 하나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욥이 이게 지금 사실은 옳은 태도란 말이에요. 왜 잠잠히 지금 있게 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보채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게 정상적인 태도인데,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신앙인의 아주 정상적인 태도인데, 욥의 친구들이나 이 지금 엘리후는 왜 지금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자꾸 보채냐, 그를 기다릴 뿐이라. 뭘 기다려? 네가 고쳐야지. 회개가 급하지.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뭐 지금 답 없는 게 중요하니 지금? 너 그러다가는 뭐 끝내 고난이 끝나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죽고 말걸? 이런 소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15절 16절 아주 고약스러운 얘기를 또 끝을 내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진노가 끝나지 않아서 벌을 안 주신 것이고 내 악행을 끝까지 다 낱낱이 살피지 않아서 벌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건데, 내가 한 일을 다 안다면 하나님 벌써 너를 끌고 가셨을 거야. 너는 끝이 났어. 그러니 회개하시오. 그리고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입을 나불거리는구만. 이런 투의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완전히 계산 끝났으면은 벌써 뭐 이미 모두 처리했을 텐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악의 무게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지금 입을 나불대고 있는 거란 말이지. 뭐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엘리후를 너무 나무라서 좀 안 되긴 한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이게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엘리후가 많고 욥의 새 친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신앙을 가르친답시고 이런저런 이렇게 헛된 얘기를 본인들이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거나 상처 입은 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많단 말이죠.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와 더불어서 잠잠히 기다려주는 것이 이렇게 온당한 신앙의 태도지,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더 큰 화근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거니와, 가르친다고 해봐야 본인이 오해한 것을 마치 제대로 이해한 듯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꾸 누구 말을 듣는 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많이 듣는 거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들으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무거워집니다. 그냥 설교가 자꾸 듣고 싶으면 예수님 설교를 들으세요. 사대복음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로 해놓은 성경들이 많아요. 다른 글씨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냥 말씀만 쭉 읽으면 돼. 예? 산상수훈 한 번 더 읽든지 다락방 강화를 한 번 더 읽든지 그걸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묵상하고 그걸 1년 동안 묵상하는 게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자가 되려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뭐 어떤 설교자는 만편 설교를 들었다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남보다 설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고 비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한다면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듣는 거 별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말이죠.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저 몇 줄 읽고 나서 왜 저렇게 오래 얘기하지? 다 아는 얘기 가지고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열댓 줄 읽고 나서 말이죠. 20, 30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게 무려 4000년 전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적인 거리, 그 당시의 문화 습속, 당시의 언어 버릇,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좀 아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몇천 년간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설교라는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형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자가 만약에 이 본래 뜻과 어긋난 것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 억척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고 자칫 잘못 해석하면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건 아직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의 길에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나도 빨리 만나려고 하다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능력을 빨리 받겠다고 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만 보다가 사고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만 보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성경만 드립다 파다가 이단된 사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건강하게 살면서 그 삶이 말씀의 바탕 위에 사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오가 자꾸 선생 노릇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도 잘못하면 그럴 위험이 가장 농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설교 이게 20, 30분 들어봐야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몇 마디가 남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에서 남는 거는 본문하고 상관없는 예화만 건져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날 설교 뭐하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나 간증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바꾸고야 맙니다.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기껏 인간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를 바꾸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 인정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할 게 없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단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 오늘도 단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단 한 절만이라도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